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늘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중일 3국 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선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한중일 3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등 서로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번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이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협력으로 현재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철도역이 불법 이민자 문제로 오늘로 이틀째 폐쇄되면서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적법한 유럽 비자 없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부다페스트역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당초 이들에게 비자 없이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오스트리아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유로스타 열차 운행도 어젯밤 불법 이민자들의 철로 봉쇄로 한때 중단됐습니다. 열차가 멈춘 곳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인 유로 터널 입구로 프랑스 항구도시 칼레에서 가까운 이곳에는 최근 영국으로 향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경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오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개장 초반 4.5%까지 폭락했다가 서서히 회복해 1%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오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0.4% 하락으로 장을 마쳤으며 한국과 호주 증시들은 겨우 현상 유지에 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터키 노동자 18명이 무장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축구 경기장 건설 공사에 참여해온 이들 노동자들은 바그다드 북동부의 이슬람 시아파교도 지역인 하비비아 지구에서 집단 납치됐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을 납치한 무장괴한들의 실체나 범행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지난해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49명의 터키인들을 인질로 사로잡았다가 3개월 만에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수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프라유트 타원 시리 태국 경찰청장은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어제 붙잡은 용의자의 지문 감식 결과 최근 방콕 시내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방콕 시내 한 아파트를 급습해 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요소비료와 화약 등을 발견했지만 당시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수색할 당시 폭발물이 담긴 용기에 묻은 지문과 최근 해외로 도주하려다 붙잡힌 용의자의 지문이 서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내 20개 주에서 불법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90여 명을 체포하고 16개 지하 비밀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마약단속국의 약품전담 사이버조스팀은 이번 단속으로 636kg의 스테로이드 가루와 8,200리터의 천연 스테로이드 주사 용액 그리고 200여만 달러의 현금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하 비밀시설에서 천연 스테로이드 가루와 기름 등을 혼합해 스테로이드 약품을 만들어 시중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성명에서 불법 약품 제조업자들은 통상 인터넷을 통해 중국의 화공업체들이나 비밀시설에서 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등을 입수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잠옷 차림으로 집 밖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집에 불이 났거나 잠자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가 아니고서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을 나서는 일은 거의 없죠. 미국 사람들 역시 그렇지만 이날만은 또 예외더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매년 4월 15일 미국인들이 나라의 한 해 세금을 보고한 바로 다음 날인 16일 파자마 데이, 잠옷 입는 날이라고 해서요. 잠옷을 입고 일터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럽니다. 또 1년 중 아무 때나 잠옷 파티, 파자마 파티를 즐기는 미국인들도 많지요. 동성끼리 잠옷을 입고 친구 집에 가서 밤새 즐겁게 노는 겁니다. 여유를 즐기는 미국인들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파자마 데이도 아니었는데 파자마 파티가 그것도 야구 경기장에서 열려서 화제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팀 중 하나인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거둔 날이었는데요. 이 경기를 우승으로 이끈 선수가 기자회견에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이 우완 제이크 아리아타 선수가 생애 첫 번째로 노히트 노런 기록을 세웠는데요. 상대팀이 점수를 낼 수 없게 공을 던져서 실점이 없는 경기를 치른 거죠. 바로 이 기록을 세운 선수가 기자회견에 위아래가 붙은 유아용 잠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팀 선수들이 죄다 잠옷 차림으로 구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맥주를 마시고 파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 야구단 감독이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파자마 파티를 생각했던 거라고 해요. 야구단이 서부에서 원정 경기를 마치고 이날 시카고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요. 감독은 이 선수들이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어느 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마음에 미리 선수들에게 잠옷 차림으로 비행기를 타자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이기게 돼서 선수들이 죄다 유아용 잠옷을 입고 나온 거죠. 손에 맥주가 들려 있어서 그렇지 뭐 그야말로 다 큰 어른들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 장난기 어린 표정의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심각하게 또 땀나게 경기를 치르고 승리를 거둔 뒤에 행복한 선수들의 모습을 많은 미국 언론들이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낮 기온 33도 정도에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개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19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은데요. 20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많습니다. 19도에서 29도 분포.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0도에서 2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보니엠이 부릅니다. 바하마 마마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벤 카슨 후보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트럼프 후보와 공동 1위를 차지하는 등 조용히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는 소식, 또 수면 시간이 적으면 감기에 더 잘 걸린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메일 논란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샌더스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돌풍이 거세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 대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런 반응을 얻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다른 공화당 후보들을 따돌리고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공화당의 벤 카슨 후보가 처음으로 이 트럼프 후보와 같은 23% 지지를 얻으면서 공동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 아이오와주는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이 당원대회를 가장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대선 초반에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풍향기로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주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먼머스 대학교가 아이오와주에서 내년 1월에 실시되는 공화당 당원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이 공화당 유권자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요.
네.
그 결과 그 벤 카슨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3% 지지를 얻어서 공동 1위를 차지했고요. 이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그보다 한참 뒤떨어져서 10%, 또 테드 크루즈 후보와 스콧 워커 후보가 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벤 카슨 후보 역시 전문 정치인 출신은 아니죠.
네, 그 벤 카슨 후보는 원래 미국의 명문이죠. 이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였는데요. 1987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 현역에서 은퇴했고요. 올해 나이는 63살입니다. 이 카슨 후보는 평소 자신이 그 무소속이라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됐을 때 이 공화당에 입당한 후로 이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 나선 17명 후보들 가운데서는 유일한 흑인입니다.
네, 뭐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느껴졌던 벤 카슨 후보가 그동안 소리 없이 지지 기반을 넓혀온 셈이네요.
네, 이 카슨 후보와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그동안 이 트럼프 후보의 독주에 완전히 가려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카슨 후보는 지난 8월 초에 이 첫 텔레비전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뭐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 카슨 후보는 자신을 매우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카슨 후보가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돌풍을 막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나 카슨 모두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동안 기성 정치인의 행태에 신물을 느낀 공화당원들이 이 자신들의 불만을 속 시원하게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그 트럼프의 막말과 대안 없는 정책에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들입니다. 최근 아칸소주에서 열린 벤 카슨 선거 유세에 참석한 한 공화당 유권자는 이 트럼프를 좋아하고 또 트럼프가 하는 말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그 품격이 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칼슨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없는 인품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래서 칼슨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제포시나 리페리 같은 다른 공화당 후보들을 서슴없이 공격해온 트럼프 후보도 이 칼슨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공격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칼슨 후보를 깎아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칼슨을 정말 좋아한다. 칼슨은 정말 높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내년 대통령 선거는 특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칼슨 후보의 성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칼슨 후보는 올해 초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동성애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의지로 또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한 건데요. 이 결국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그 자신은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드론,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 입국 통로로 쓰이는 터널, 그러니까 굴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칼슨 후보는 아직까지 뭐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구상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몇 주 안에 구체적인 정책 구상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NN 방송 주간으로 오는 16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 칼슨 후보의 정책들이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8월 초에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관심을 독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뭐 그 뒤에도 트럼프 후보의 그늘에 가려서 기존 정치인 출신들 후보들이 두각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트럼프 후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다른 후보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분석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서서히 그 반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부시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비난이나 공격을 꺼리면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계속해서 부시 후보를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비난을 해왔죠. 거기다가 이 최근 부시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드디어 부시 후보가 반격에 나섰는데요.
네.
어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네,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80초짜리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에는 진짜 도널드 트럼프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시 후보 측은 이 동영상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 트럼프 후보가 부분 낙태를 옹호하고 세금 인상을 촉구하는 모습, 또 이 민주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칭찬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민주당에 가깝다고 공격했습니다.
네. 이 부시 후보가 선거 초기만 해도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였는데요.
네.
자, 과연 이 동영상 광고가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 경선에 나선 후보가 17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이 10위 안에 든 사람만 본 토론회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 2차 토론회에서 글쎄요, 새로운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기업 경영자 출신이자 유일한 여성 후보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새로 10명 안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2차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 방송이 어제 새로 토론회 참가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이 수정된 기준에 따르면 8월 6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실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10위 안에 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원래 CNN은 7월 16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럼 원래 기준대로라면은 피오리나 후보가 포함이 되지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오리나 후보는 지난달 6일에 열린 1차 토론회에서 이 본 토론회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이 하위 후보들을 위한 별도의 토론회에만 참가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차 토론회가 열린 날인 8월 6일 이후로 기준을 바꾸면 이 피오리나 후보가 상위 10명, 10명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정치 관측통들은 피오리나 후보가 합류하면 2차 토론회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4분기 첫날인 1일 미국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그렇습니다. 9월 첫날이었죠. 예. 네. 어제 미국 증권시장의 주요 지수가 모두 3%가량 하락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날에 비해서 2.8% 내려갔는데요. 지난 5월에 기록한 최고치에 비해서 12%나 떨어진 겁니다. 다른 주요 지수인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지수는 2.9%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 증권시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참고로 다우존스 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30개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수라는 지수를 말하고요. 나스닥은 주로 첨단 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특별시장의 지수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500 지수는 그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가 이 대기업 500개를 기준으로 내는 지수입니다.
네. 근데 어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 경제가 약화되면서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중국이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 8월 제조업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또 중국에 이어서 미국 역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네, 전망은 어떤가요?
네, 오는 금요일에 나올 예정인 8월 실업률 등을 봐야 한다고 이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새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투자자들이 한결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죠.
예.
네, 외국 시장이 요동을 쳐도 이 미국 경제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실업률이 다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이자율을 올릴 거란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자율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9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논의하는데요.
네.
만약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한다면 이 미국 증권시장이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9월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이 아직 낮은 수준인 것을 지적하면서 이 미국 경제가 아직 약한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 증권시장은 9월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올바른 수면 습관이 건강에 직결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 상식이겠죠. 그런데 이 수면이요, 감기와도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잠이 부족하면 감기에 잘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에릭 프레서 박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인 사람은 그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잠을 잘 못 자면 보통 피곤하다는 소리들은 많이 하는데 감기에 걸릴 수 있다, 감기에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게 좀 의외네요.
네. 뭐 프레서 박사팀은 평균 연령 30살인 성인 남녀 164명을 선발해서 시계처럼 생긴 감지기와 수면 일기를 통해 일주일 동안 평상시에 그 수면 습관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을 다시 호텔에 일주일 동안 묵게 하면서 코에 감기 바이러스를 투입한 후에 이들의 반응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6시간보다 적게 잔 사람은 약 40%가 감기에 걸렸고요.
네.
6시간 이상 잔 사람들 가운데서는 18% 정도만 감기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잠을 많이 안 자도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귀 기울일 만한 결과네요.
네, 연구팀은 또 그 지금까지 감기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온 흡연이라든가 스트레스 지수, 나이 같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이 수면 부족이 감기와 가장 상관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미국인들의 이 수면 부족 현상이 꽤 심각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이 충분하지 않은 수면 시간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보통 일을 하는 그 주 중에 6시간 미만 그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 그 미국 수면재단이 6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실태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 이들 나라 가운데 수면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수면재단은 건강을 위해서 성인은 적어도 7시간 이상,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그 이상 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북한에서는 정구라고 하는 테니스 관련 소식에 미국이 지금 한껏 들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유명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US 오픈 대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네. US 오픈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주니어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 가장 인기 경기는 이 남자 단식 결승전이죠. 네. 자, 그런데 올해는 12일 열리는 여자 단식 결승전 입장권이 남자 단식 결승보다 먼저 매진됐는데요. US 오픈 테니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여자 단식 결승전 입장권이 남자 단식보다 먼저 매진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일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자 단식 경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미국 출신의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US 오픈 우승을 통한 그랜드 슬램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그랜드 슬램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스포츠 뉴스를 듣다 보면은요, 이 그랜드 슬램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네.
자, 무슨 뜻인가요?
네. 그랜드 슬램은 중요한 스포츠 행사나 시합에서 모두 우승하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보통 테니스와 골프에서 1년 동안 4개 주요 대회를 석권하는 것을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네.
이 테니스의 4대 주요 대회는 남녀 모두 이 국제 테니스 연맹이 관장하는 호주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 프랑스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 윈블던 테니스 대회, US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말합니다.
네. 이 그랜드 슬램이라는 표현이 카드 게임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그랜드 슬램이란 말은 휘스트라는 카드 게임에서 온 말인데요. 19세기 초반 사람들은 이 휘스트 게임에서 13개의 패를 전부 따내면 그랜드 슬램, 즉 압승이란 표현을 썼고 13개 패에서 한 개가 모자라면 스몰 슬램, 리틀 슬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휘스트 게임이 이후 컨트랙트 브릿지 게임으로 발전하면서 그랜드 슬램이란 표현이 계속 사용됐는데요. 이 1930년대 컨트랙트 브릿지 게임 선수이자 뉴욕 타임즈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존 키어런이 테니스를 브릿지 경기에 비유하면서 그랜드 슬램이란 표현을 처음 썼고요. 이후 테니스에서 이 그랜드 슬램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랜드 슬램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해에 4개 주요 대회에서 모두 우승할 경우엔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고요. 두 해에 걸쳐서 4개 대회를 차회로 우승하는 경우는 넌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자, 기관에 상관없이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경우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고요. 한 해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더해서 하계 올림픽 테니스 종목에서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경우는 골든 슬램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테니스에서 캘린더 그랜드 슬램, 그러니까 한 해에 4개 대회를 석권한 선수가 많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도 지금까지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5명밖에 안 됩니다. 남자의 경우 미국의 돈 버지 선수가 1938년에 테니스 사상 처음으로 그랜드 슬램을 석권했고요. 이후 호주의 로드 레이버 선수가 1962년과 1969년 두 차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를 내지 못하고 있지요.
네, 여자 선수들은 어떤가요?
네, 여자부에서는 미국의 모린 코널리 선수가 1953년에, 또 호주의 마거렛 코트 선수가 1970년에, 그리고 1988년에 독일의 슈테피 그라프 선수가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세레나 윌리엄 선수가 그랜드 슬램 달성에 성공하게 되면은 27년 만에 그랜드슬램 선수가 탄생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예.
지난 1988년 이 독일의 슈테피그라프 선수가 18년 만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을 때도 스포츠계에 아주 큰 뉴스거리였는데요.
네.
그라프 선수가 그랜드슬램을 확정한 1988년 US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 상황을 잠시 들어보시죠.
And history for Steffi Graf has won the Grand Slam. We'll be back.
네, 슈테피 그라프 선수는 당시 19살의 나이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같은 해 한국에서 열린 88 서울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골든슬램을 이뤘습니다.
네.
만약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월요일에 막을 올린 이 US 오픈에서 우승한다면 주요 대회 우승 횟수에서도 그라프 선수와 22회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여자 테니스 역대 주요 대회 최다 우승자는 호주의 마거릿 코트 선수로 총 24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그랜드슬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슬램이라는 용어가 테니스 말고 또 골프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골프에서도 그랜드슬램은 한 해 열리는 4개 주요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테니스와 달리 골프는 주요 4개 대회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럼 그랜드슬램에 어떤 대회가 포함되나요?
네, 남자 주요 대회는요. 마스터즈, US 오픈, 브리티시 오픈, 그리고 미국 PGA 선수권 대회가 포함되고요. 여자 메이저 대회는 나비스코 선수권 대회, 미국 LPGA 선수권 대회, US 여자 오픈 그리고 브리티시 여자 오픈 이렇게 네 경기가 포함됩니다.
네. 뭐 골프에서도 한 해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골프에서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례는 남녀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의 4대 주요 대회 체제가 확립되기 전인 1930년에 미국의 바비 존스 선수가 당시에 이 4대 메이저 대회였던 US 아마추어, US 오픈, 브리티시 오픈, 브리티시 아마추어 선수권을 우승하면서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었죠.
네.
하지만 1934년 마스터스 대회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한 해에 이 4대 주요 대회를 휩쓴 선수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해에 네 번을 우승한 캘린더 그랜드슬램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국 여자 골프 선수가 주요 4개의 대회를 석권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한국의 박인비 선수가 지난달 2일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선수 생활 중에서 4개 주요 대회를 석권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 박인비 선수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통산 7번째이자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겁니다.
네. 이 그랜드슬램, 특히 한 해의 주요 대회를 석권하는 이 캘린더 그랜드슬램, 뭐 이루기 어려운 목표인 만큼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영예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요. 이 주요 대회들의 이 상금과 또 점수는 일반 대회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네. 매우 치열합니다. 따라서 캘린더 그랜드슬램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랜드슬램을 기록하는 선수 이름은 역세 길이 남을 수 있고요. 또한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상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브리티시 오픈 대회에서 받은 우승 상금이 45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뭐 주요 대회들의 우승을 휩쓸었으니 총 상금액은 엄청나겠죠.
네.
현재 US 오픈 테니스 경기에 출전 중인 세리나 윌리엄스 선수의 경우 바로 전 대회인 영국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받은 우승 상금이 무려 270만 달러였습니다. 자, 이번 US 오픈에서 만약 또 우승하게 된다면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올 그랜드슬램을 이루면서 받은 우승 상금은 약 1,200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그랜드슬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엘튼 존이 부릅니다. 블루 아이즈 골라봤습니다. Blue eyes.
has got blue eyes like a deep blue sea on a blue, blue day. Blue eyes, baby's got blue eyes. When the morning comes, I'll be far.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생방송 도중에 방송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선 지금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이 총기 규제는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온 부분입니다. 총기 사고가 하루에 한 번꼴로 일어날 정도로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고의적인 총기 사고도 있지만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벌어지곤 하죠. 최근엔 7살짜리 아이가 총을 갖고 놀다가 방아쇠를 당겨서 같이 놀던 3살 아이가 죽었고요. 또 2살 아이의 실수로 발사된 총에 아빠가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콜로라도주에 사는 한 청소년이 이런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발한 총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Today, staff at Rogers High School are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an apparent accidental shooting.
State police now say it was another child inside this Ford City home who accidentally pulled the trigger of a 9mm.
미국 지역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바로 총기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도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있었지만 3년 전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극장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미국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죠. 특히 같은 주인 콜로라도주 보이더시에 사는 카이 클래퍼 군에게 이 사건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클래퍼 군은 이 사건을 보면서 총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I kind of set out to, you know, improve the safety of firearms.
전 총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미리 식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길래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과학적 재능이 넘쳤던 카이 군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You know, every 30 minutes in the United States, a child dies or is injured by a firearm.
미국에선 30분에 한 명꼴로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다고 하잖아요.
I really want to stop the, you know, accidental deaths of children.
전 이렇게 총기 사고로 아이들이 숨지는 걸 막고 싶었죠. 그래서 총기 주인이 아닌 어린이나 제3자가 총을 쏠 경우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그런 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카이 군은 16살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을 내놓게 됩니다. 총기 주인의 손가락 지문을 인식해 주인의 지문이 맞을 때만 작동하는 총이었지요.
I felt like this was a firearm.
카이 군은 이 총을 가지고 과학 영재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인텔 국제과학기술대전에 출전했는데요. 영예의 1등 자리에 올랐고 상금으로 무려 5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16살 청소년이 이 큰 돈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니까요.
I've been using that grant money to further develop my technology.
저는 상금으로 받은 돈을 지문 인식총의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18살이 된 카이 군. 자신이 개발한 총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능숙한 총기 전문가 같습니다.
This sensor would be placed right here.
카이 군은 현재 금속으로 된 지문 인식총을 만들고 있는데요. 총기 판매처에서 실제로 자신이 만든 총이 판매되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지문 인식총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이 군이 살고 있는 보이더 카운티의 K제이브 보안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이브 보안관에게 왜 지문 인식총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I know a lot of people leave a gun on a nightstand because they want to have accessibility to it. To me, this is the answer to that.
총기를 소유한 많은 사람이 주로 총을 침실용 탁자에 넣어둡니다.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총을 쏜다든지 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카이 군이 만든 지문 인식총이 상용화된다면 이런 사고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카이 클래퍼 군은 미국 최고 명문대학 중 한 곳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문 인식총을 완성하기 위해 1년 더 연구에 집중한 후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기를 완전히 규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카이 군처럼 기발한 생각과 열정만 있다면 총기 사고를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요,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거리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많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의 번호를 누르면 그 상품이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워싱턴 DC에는요, 다름 아닌 책 자판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책 자판기는 무료이기 때문에 원하는 책을 선택만 하면 책이 공짜로 나오는 건데요. 이 책 자판기는 미국의 한 항공사가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책과 함께 날아오르기라는 운동에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책 자판기가 아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한 어린이가 자판기 앞에 서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입구 앞으로 뭔가가 떨어지는데요. 자판기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공룡, 코끼리, 로봇,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책 수십 권이 자판기에 진열돼 있는데요. 아이들은 돈을 넣는 대신 자신의 나이를 작은 컴퓨터 화면에 입력해 넣으면 그 나이에 읽을 만한 책의 이름들이 뜨고 거기서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되죠.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책을 들고는 또 스토리 타임이라고 하는 책 읽기 교실에도 참여했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어느새 책의 세계에 푹 빠진 듯합니다.
Ladybugs are dancing on tippity feet. Tippity, tippity, happy feet. Who has happy feet?
이렇게 아이들이 무료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자판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JetBlue 항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사업입니다. JetBlue 항공 사회사업부의 아이시마 깁스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Making sure that kids develop a lifelong love of reading when they're really young is important to us.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 읽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함께 무료 책 자판기 프로그램도 도입했죠. 이렇게 아이들의 독서를 돕는 게 물론 아이들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회사로서도 미래에 좀 더 훌륭한 직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도서관에선 책을 빌리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책 자판기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고른 후 그 책을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Our program is based on trying to get books in the hands of children who don't have age-appropriate books at home.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연령대에 읽어야 하는 책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위에서 조언해줄 어른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책 자판기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아이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책 자판기는 무료기도 하지만 또 아이의 나이대에 맞는 책을 골라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JetBlue 항공사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세 지역을 선택해 무료 책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빈곤 지역이라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충분한 책을 사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네요. 미국 흑인 어린이 발달 연구소의 토비카 그린 씨는 그렇기 때문에 책 자판기의 위치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They are strategically located in places where families naturally go.
가족 단위로 많이 다니는 교회나 식료품점에 무료 책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 책 자판기를 통해 아이들이 독서의 습관을 갖게 되고 또한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들 역시 무료 책 자판기 덕분에 책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았는데요.
Books tell you stuff and if you don't read then you don't.
초등학교 2학년인 이바나 양은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며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좋다고 했고요.
It helps me read better when I grow up.
같은 나이의 제일린 군은 이렇게 책을 읽는 게 나중에 커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했지요. 흑인 어린이 발달 연구소의 토비카 그린 씨는 벌써 아이들의 독서 습관에 변화를 주고 있는 이 무료 책 자판기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다고 했습니다.
I consider this a game changer. There are other stores.
무료 책 자판기가 빈곤 지역 아이들의 독서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많은 상점이 책 자판기를 들여놓고 싶다고 신청한 상태예요. 지역 사회를 바꿀 잠재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무료 책 자판기는 JetBlue 항공사에서 현재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흑인 어린이 발달 연구소 등 민간 단체들은 미국 내 더 많은 지역에 무료 책 자판기가 설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엔 정말 수많은 종류의 자판기가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판기는 바로 이 무료 책 자판기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주인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 지문인식 총을 개발 중인 청소년 만나봤고요. 미국의 한 항공사가 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 책 자판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hit the road. hit the road입니다. 오늘 we're going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hit the road.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오래 못 있어서 미안한데 나 이제 가봐야겠어 라고 하자 제가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벌써 가? 조금 더 있다 가지 그래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그러고 싶은데 내일 일찍 부모님 모시러 공항에 가야 해서 라고 하자 제가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응, 알았어. 곧 또 보자.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it the roa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Today's expression is hit, H-I-T, hit the road, R-O-A-D,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는 도로를 걷기 시작하다,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Hit the road means to leave. To begin a travel on a road. Keep in mind that if you tell someone to hit the road, it means that you want them to leave or go away. 모임을 떠날 때, it's time for me to hit the road 또는 I'd better hit the road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앞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hit the road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죠.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f I don't hit the road now, I will be late. 라고 하면 지금 안 가면 늦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top bothering the kids and hit the road 라고 하면 어린애들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Let's review. Hit the road means to leave, to begin a travel on a road. And if you tell someone to hit the road, it means that you want him or her to go away. Hit the road는 도로를 걷기 시작하다,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Hit the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7년 9월 2일 오늘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63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쿠베르탱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역사, 사회, 그리고 교육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쿠베르탱은 이후 교육혁신의 원대한 품을 안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학하게 됩니다. 유학 중 쿠베르탱은 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대 올림픽 대회를 부활시켜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올림픽 대회로 모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목표는 결국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창설로 이어집니다. 쿠베르탱이 창시한 올림픽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